닭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28번째 시간입니다.
구영벽에서 강삭백으로 타고 착선장에 대면 장덕마을이고 장덕에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곧바로 원성에 대인다. 원성 초라한 진이지만 그래도 군청 소재지고 두만강 연안 육진의 하나다. 광산마을이라 조선 팔도에서 광부들이 모여들어 제법 흥성거렸고 광부들의 어수선한 술집도 몇 개 있었다. 그 중에서 취전당이라고 만주 땅에서나 볼 수 있는 간판이 붙은 술집이 제일 유명했다. 술집 앞에 높다랗게 장대를 세우고 술령고까지 매달았고 밤에는 초롱불까지 밝혀 제법 이국 풍취를 뽐내며 호경기를 이루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몰골이 우진각 지붕이라 전형적인 조선집이었지만 정작 안에 들어서면 꾸밈이 이름할 수 없이 복잡했다. 동쪽 칸은 부엌간이었는데 부엌은 한족식으로 높게 만들었고 부엌에서 서쪽 현에 난 문을 떼고 들어서면 좁다란 통로가 나선다. 통로 양옆으로 제비둥지 같은 작은 칸이 있는데 일본식 미닫이 문을 해달았다. 통로 끝에 난 문을 열고 나가면 이번에는 넓은 조선식 구들 칸인데 보통 손님들이 올방자 틀고 앉아 메밀목에 막걸리 마시는 곳이다. 조선집의 술령고, 초롱불, 술집 간판은 만주식이고 집안 꾸밈새는 부엌과 구들칸을 제외하고 일본식이다. 그런데다 초여름 잡으면서 집 뒤에 따로 집을 덧붙여 짓고 거기에 탄광지배인이나 다리공사장의 총감독, 경찰서장, 경비대 소위같이 동깨나 있고 권세깨나 있는 사람들만을 출입시켜 한결 신비했다. 말하자면 층차 높은 요정을 따로 차린 셈이다. 술집 주인 백용락은 40대 사내로서 다리 공사장에서 일하는 최재갑과 만주 시절부터 피를 나눠 마시고 결이 형제까지 맺은 사이로서 만주에서 집사대에 가담했고 아편 밀매로 봉천, 안동, 신경 등 큰 바닥에서 굴러먹다가 마지막에는 기생집 문전에서 주먹으로 기둥을 서다가 작년에 최재갑을 만나 그의 주선으로 원성으로 흘러들어와 술집을 꾸렸다. 기생집 문어구에서 포도대장 노릇하다가 한인들과 칼부림 끝에 왼쪽 손가락을 몽땅 잘리워 백조막이란 별명이 붙었지만 어수선한 놈들과 지금도 주먹 미천 잡던 기세를 부렸다. 그런데다 일본 사람들과 요제도 있었고 최재갑까지 나서서 거들어주는 판이라 원성판에서 떵떵 큰 소리치며 어깨에 힘주고 활개치었다. 술집 경기는 갈수록 호경기였다. 개천 제비둥지같이 속되게 꾸며놓은 방에서 계집년들의 호들거리는 소리, 웩웩 고아되는 외말 소리까지 겹쳐 밤낮 없이 시끌벅적거렸다. 원래 이 술집 자리는 늙은 양주가 옹주걸 샌님 같은 어수룩한 아들 하나 데리고 막걸리나 청주, 고등어 토막을 안주로 팔던 목로 술집 자리였는데 사민들이나 코 밑에 석탄 부스레기를 단 탐부들이 지나치다 선수를 마시는 곳이다. 원성으로 흘러들어온 백용락과 최재갑이 시장 바닥을 오스렁거리다가 이 자리가 노란 자위라는 것을 알고 욕심냈다. 엉음의 흥정으로 자리를 빼앗았다. 늙은 양주는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지라 눈물 흘리며 짐 싸들고 떠나갔다. 백용락은 대바람에 집터 닦고 술집을 세웠다. 그리고는 주변 시골을 휘젓고 다니며 젊고 이쁜 처녀들을 꿰어들여 억지로 논다니로 만들어버렸다. 여자가 생기자 세력있고 돈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닥쳐들었다. 원성 바닥을 꽝꽝 울리는 총감독 미쯔우라는 오자마자 벌써 취선당의 가물치가 됐고 요즘 와서 가네다니 소위까지 농락돼 조선 여자들의 치마 밑을 들추기 시작했다.
여봐라, 내 일이 없냐?
사또의 호령 소리가 밀폐된 방에서 터질 쯤에는 밖에 날이 어두워 등불을 켤 무렵이다. 황소 영각 같은 소리에 맞은편과 옆간의 미닫이 문이 열리며 하이칼라 머리 몇이 튕겨나와 기웃거렸다.
에이씨,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아따, 시끄러. 웬 소리여?
어쭈, 이 노랭이 같은 새끼들, 뭘 봐? 제비가 계집 부르는 걸 못 봤냐?
광수의 무지한 호통질에 나왔던 머리들이 개눈 감추듯 미닫이 뒤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광수는 얼끈한 기분에 무식한 술집 포도대장 노릇하고 있었다. 지금 광수와 승만이는 술상을 질펀하게 벌려놓은 채 노닥거리고 앉았다. 노을 밑에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공룡산으로 날아갈 쯤에 다시 건너왔는데 어느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다. 점심에 장덕에 있는 친구들을 끌고 여기 와서 란동을 부린 후 원성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걸음에 광수가 억지로 승만이를 끌고 여기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점심에 마신 술기운도 채 가시지 못했는데 다시 마시는 술이라 인차 취기가 올랐지만 광수는 술상을 파할련 모르고 질탕하게 마셔댔다. 막살이 신세도 방탕한 귀공자 흉내를 실컷 해봤던 이들은 관청놈이 서울 가듯 조금도 어수룩한 티가 없이 당당하기만 했다.
이거 샥! 야! 네게 없냐?
통로에서 깨사탕을 깨무는 듯한 계집의 웃음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웬 중년 여인이 남포등불빛에 나타났다. 나판대기에 분가루를 어찌나 하얗게 처발랐는지 날릴 것만 같았다. 백용락이 만주에서 꿰차고 온 여자였는데 술집 주모격이었다.
누긴가 했더니 시애끼구만. 무슨 분부가 있어?
여인은 또다시 까드득 깨사탕 깨무는 웃음소리를 내며 해들거렸다.
긴장은 어디 갔어?
시애끼는 많이 취하셨네. 바깥은 지금 없는데 어떨까? 아니 그럼 나도 명색이 지는데 막걸리라도 한 잔 따라달라오.
사카라죠.
여인은 얼굴에 백만 교태를 흘렸으나 다른 공리를 하고 있었다.
이 도덕심이 같은 놈 무슨 수로 내몰까. 세상, 이런 놈 처음 보는데. 점심에 공고 처음 먹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 저녁에 같이 까마귀 상통하고 달려들다니. 집에 있네. 그리고 저 경비대 소위까지 온다고 연통이 왔는데 저놈이 계속 과대면 재미가 없을 텐데.
야, 밤이 깊어가는데 이제 슬슬 일어나 보디. 언제 꺼서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니나 너 다른 모르겠니?
야야야.
승만이가 슬그머니 걱정했다.
야, 이놈이 뒤주둥할 일이 대상 같은데. 에이, 진짜 괜히 나왔구네.
승만이는 광수에게 끌려온 걸 슬그머니 후회했다.
이래는 어째서 또 노세가 지끄무러졌나? 네가 술집 와서 가사를 떤다고 그 덕희년이 널 알아줄 것 같냐? 임마야, 꿈 깨라, 꿈 깨. 우리 같은 뜨내긴 말이야, 덕희 같은 년보다 술집 년이 깨미피 된자이다.
네가 자꾸 뒤를 티무노. 이제 너와 같이 다시 안 온다.
임마야, 좋은 국거리는 이제부터 미시니까 네 난자서 그 쇠커시기 구워먹을 채비나 해라. 응?
아우, 술이 잘 됐구만은. 아이, 나도 여자가 아유. 공포값은 그냥 쓱싹하오.
쓱싹이군 뭐 이거. 당장 주인장 불러.
여인은 광수가 말하는 굿거리가 뭔지 알아채고 선손을 썼지만 광수에게 면박만 당했다.
난 말이야, 서간도 북간도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술집 와서 술값 내는 법은 모르. 그러니까 알아서 주인을 불러.
아우, 시애기도. 아이, 정신인데 지금도 세게 엉친 게 아니오.
그 정말.
여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찰랑거렸지만 속으로는 몹시 언짢았다.
여투억신이 같은 놈이. 아니, 오늘 마음 먹고 우리 내일 해방 놓찬 게 아닌가 이게. 정말이야, 이 생억지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에, 주인이 안 오면 내 매실이라도 눌러 앉아서 미천 걷어낼 테니까 그렇게 하.
이거는 정말 중동상통하고 도색질이구나 마는.
여인은 광수를 내려보다가 안 되겠는지 물러갔다. 조금 지나 백용락이 술주전자를 바쳐둔 계집을 뒤에 달고 나타났다.
동생이 지나게도 왔다는 소리 들었지만 이 두루두루 진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뭐 술이야 늦어도 맛이 변하겠소?
백용락이 너스레를 떨며 뒤에 붙어선 계집년에게 눈짓했다.
가만, 이녀 이름이 뭐예요?
옥단이라고 하네.
뭐? 옥단이? 이름 이녀 알지? 그녀 이름이 뭐라더라? 걸레 꽃인지 질급의 꽃인지 아는 그 챙겨 부른 여자 이름과 같다는데 말이야. 옳다, 맞다. 라나. 그녀는 이름같이 딸깍딸깍 엽전 소리 난다던데. 자, 빈자.
예.
그녀 보내요. 이 참깨선 곳에 들깨도 서야 찰찰 기름 짧게 하여. 얼른 보내.
술집에서 한물 걸쳐 찌들어 먹은 본세다.
자, 근데 이걸 어쩐다? 이 오늘 저녁 동생 먼저 약속된 곳이 따로 있는데 이해가 어떻소? 이 금방 왔고 나판도 반들반들한 년인데.
싫소. 이년은 싫고.
아, 동생, 내가 인색해서 이러는 게 아니오. 아이, 이게 술시중들기야 매일반이지. 자, 그 여자는 지금 뒤에 든든한 막대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일본 군대라서 굵직굵직한 이 막대기라오.
그 개방구 같은 소리 싹 걷어치우고 노랭이가 막대기 노릇한다면 난 기어이 기둥 서방 노릇해야 쓰겠구만.
백용닭의 말은 광수의 모지락한 자존심을 건드린 게 틀림없었다.
이봉에, 그녀 까마귀같이 생겼든 불려우같이 생겼든 난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차지해야겠어. 당장 보내.
에이, 동생은 맵을 먹고 나를 구덩이에 몰아넣는구만. 아, 할 수 없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오겠는데 그때 가서 일이 생김 날 원망 마오. 어?
꼴을 보니 일은 백용닭이 바라던 대로 돼갔다. 주먹세게에서 굴러먹다 병신이 되어 퇴물림이 됐지만 백용락에게는 늙은 소 콩밭 찾는 묘한 부엉이 소까지 있었다. 남의 칼비로 원수 갚는 일은 상책 중의 상책이다. 이제 좋은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다. 백용락은 속이 괴어 올랐지만 지는 척 물러갔다. 부엌간으로 나온 백용락은 뒷집에 가서 한창 화장하고 있는 박나나를 불러냈다.
아, 갸루 불러서 어떡하자고 그래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닥쳐들겠는데.
에헤이, 헛소리 말고 자빠졌다가 좋은 구경이나 하게나.
백용닭은 아내를 가만히 윽박질렀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일본 사람들이 이기나. 경비소 대장이 눈독 들이고 있는 판에 내 놈까지 눈치 없이 끼어들다니. 오늘 점심에 공으로 띄운 술값을 톡톡히 받아내야겠는데 내가 놈한테 망신당하고 주저앉을 내가 아니지.
때는 점심때가 지난지라 취선당은 조용했다. 술집이란 대개 저녁 손님이 많은 법이라 백용닭은 부엌에서 일하는 일꾼과 아내를 시장으로 내몰아 저녁에 쓸 찬거리를 마련하게 하고는 자기는 세브랑거리는 짝부들을 끼고 앉아 화투놀이를 하며 노닥거렸다. 아내가 곁에 있어도 꺼리낌 없이 짝부들을 희롱질하는 백용락이라 화투장 만지는 손이 작부들의 치마 밑으로 질서 없이 드나들었다. 이때 문이 세차게 열리며 낯선 청년 둘이 불쑥 닥쳐들었다. 눈치를 보니 술집 밖에도 도어놈 있는 것 같았다. 원성판에서 보지 못했던 두 놈은 모두 왕대같게 튼튼히 생겨먹었고 협파복을 걸치고 어깨를 살구고 거들거리는 걸 보면 초야에 파묻혀 감자 농사나 해먹는 시골 놈들이 아니라 대처에서 바람깨나 구름깨나 잡는다고 활개치는 놈들 같았다. 더구나 앞에서 놈은 죽놈 같은 대가리에 얼굴에 험상 굳은 칼자국이 생겨 섬직한 데다 눈을 째리는 걸 보니 날장비같이 불량기만 꽉 찬 놈이었다.
낮에는 막걸리 없소.
스산하게만 생긴 채들이라 백용락은 말을 곱게 했지만 한시바삐 밀어낼 궁리만 했다. 이런 놈들과 상의하면 싸움밖에 없다.
어르치가 주인이야.
백용락의 짐작이 맞았다. 첫마디부터 반말 짓거리다.
어두치가 주인이가 말이야.
잔도 없고 술도 없슈.
백영락의 말투도 곱지 않았다.
그럼 막걸리도 없는가?
날장비 같은 놈은 끝까지 반말짓거리를 할 셈이다.
광수야, 진하게 다시 오너무.
뒤에 점잖게 서있던 청년이 말했다. 앞선 청년보다 몸집이 더 우람했다.
가길 어딜 가? 개짐저들이 항구들 무너지게 앉았는데. 밖에 놈들도 다 불러들여.
밖에 있던 두 놈도 들어왔다. 앞서 들어왔던 놈들보다 주눅이 들어있었다. 할 수 없었다. 보아하니 술이라도 한 잔 주고 달래야 물러갈 놈들이다.
그 남은 안주가 있으면 그거라도 갖춰라.
재수 없이 남은 안주라니. 우리가 뭐 각설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그 잔소리 말고 좋은 안주 있음 하나도 빼지 말고 모자리 갖추.
백용락은 정신을 차리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뒤에 들어선 청년 중에 옹생원같이 주눅이든 놈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일시 떠오르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놈을 보는 순간부터 백용락은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술집에, 그것도 작부들이 잘잘 끓는 기생집에 별의별 논팽이들이 쓸어들어 갈개고 야바위를 캐지만 이놈들은 필시 다른 무리 같았다.
무언가 노리는 것 같은데. 돈, 이것도 아니면 계집이란 말인가?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백용락에게는 지금 마땅한 방도가 없었다. 최지갑한테 기별을 보내자 해도 이미 늦었고, 그렇다고 경찰서에 구원을 청할 수도 없다. 이런 놈들은 경찰서에서 귓뺨 도하게 맞고 인차 풀려나고 그 뒤 보복이 더 시끄럽다.
이 집 개집년들은 술시송 잘 든다고 소문이 와다다 하던데. 왜? 우리한테는 술시송 드는 계집이 없냐?
흩어보는 눈길은 여불 없이 늦가을 연근 돌피 먹고 살이 올라 힘을 주체할 길 없어 땅을 마구 파헤치며 영각하는 찌러기같이 흉흉한 상통이다.
가만 보지 못해도 어디서 소문 듣던 놈이구나. 이 중대가리에 얼굴에 난 칼자고 상스러운 말투. 이놈이 그 다리이라는 데서 친구인 최재가비를 때려눕히고 한창 소문 놓고 있는 구영병 놈이 아닐까? 이놈밖에 나에게 첫마디부터 반말 짓거리기를 할 놈이 없는데.
백용락의 예감이 적중했다. 기껏 마시고 난 뒤에 트림까지 갤갤하며 괴춤을 쥐고 일어난 놈들은 누구나 돈 치르려는 기색이 없었다.
여행 가방을 제가 다 챙겼는데 왜 또 열어봐요?
칫솔과 치약을 넣으려고 그러. 아, 근데 샴푸는 어디 있지? 분명히 내가 넣어뒀는데.
아이고, 당신 고급 호텔에 투숙하지 않나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를 날마다 무료로 가져다 줄 텐데요.
여보, 그만. 호텔의 일회용품 이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 해마다 수백억을 낭비한다. 이런 비닐용품을 다 버린다면 100년이 지나도 분해하지 못한다.
네. 자그마한 일회용품 낭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갑시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지속 가능이 많아집니다.
한 줄기의 물이 어찌 절리로 갈까?
새 물줄기가 모이면 강이 되어 쉬지 않고 흐른다.
한 줌의 흙으로 어찌 장안을 세울 수 있을까?
흙토가 셋이 모여 요가 되어 높은 산으로 우뚝 솟는다.
한 사람의 힘으로 어찌 싸워 이길 것인가?
3, 2, 1, 조마!
세 사람의 힘이 모이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중국인민从 친신经历中 深刻认识到 团结就是力量.
중국인민은 스스로의 경험으로 단결이 바로 힘이고 단결해야만이 전진할 수 있으며 4분 5일의 국가는 발전이나 진보를 생각할 수 없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13억 중국인민이 지속 위대한 단결 정신을 고양한다면 용감하게 매진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격파할 수 없는 힘을 형성하리라고 믿습니다.
形成 용왕之前 무坚不摧的强大力量.
중화의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자.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단어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면 나는 왠지 그 사람과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에 푸근해집니다. 날로 같은 훈훈함이 느껴지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